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랍니다. 뒷부분은 잘 알겠는데 늘 쓰는 말이지만 육신이 뭔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쓰는 말일수록 정확한 개념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따르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냐?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몸으로 체감되지 않는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내 죄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내 죄 문제를 처리하시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무를 띠고 사람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리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난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할 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의 3요소인 영혼, 몸 중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혼은 죄의 형벌의 결과로 있게 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다, 구출받았다 이런 말이고, 몸은 들림받을 때 변화되기로, 구속되기로 보증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 대신에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는 성경적으로 7년 환란 전에 휴거 때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은 뒤에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어요. A new creature라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 전에 없던 것.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음 받아서 지옥 대신 낙원 생활할 수 있는 큰 복의 소망을 갖고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요한복음 3장 7절도 나오지만 5절에 가서도 나오죠. 그 제가 별표로 번역에 내놓고요. 어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란 사람을 향해 답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순서 보세요. 1차 태어남은 물에서요. 엄마 양수가 터져갖고 태어나는 거. 그 물. 그리고 2차 태어남은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벌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는 육체적 출생. 엄마 양수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출생.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독해를 다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비교라고 된 데를 보면 개역성경의 요한복음 3장 5절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뭐 하나의 개념처럼 보여요. 그걸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킹제임스 성경은 어쩌더라도 다 누구나 겪는 첫 번째 출생, 물에서 태어나는 출생을 가졌더라도 그 다음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그냥 이상하게 물에서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이렇게 둘로 나눠줘야 되는데 물과 성령에서 이러니까 오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마다 설명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실 두 가지 태어남, 두 가지 출생.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뭐라고요? 육체적 출생. 다시 말해 엄마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는 것만.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건 말하지 않아. 한편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건 뭐라고요? 물에서 태어나는 육체적 출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출생을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지. 손에 안 잡히니까. 근데 이 출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시겠죠? 그게 참고로 보면 우리가 육체적 출생을 말할 때 즉 물에서 태어나는 그 출생을 말할 때 성경적 표현이 다양해. 그 참고 1에 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육체, 사람, 몸뚱아리에서 태어났다, 육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표현을 썩는 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이런 말 나오면 뭘 말한다? 육체적 출생을 말한다. 그에 반해서 2번처럼 성령님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 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또는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짐을 당했다. 이러고 나오면 두 번째 출생을 말해. 아시겠죠? 그게 표현된 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둘로 돼 있어요. 둘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하고, 여러분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태어난 나하고 둘이에요. 그래, 둘로 돼 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태어난 나는 이 순간 여러분이 볼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 그 나를 가리켜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나. 오래된 나. 거기 제가 표로 만들어놨어. 영어로 old I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나를. 그리고 그런 나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옛 사람이다.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로 old man 그렇게 돼. old man. 그 표의 별표 순서대로 보세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 겉사람,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 그걸 겉이란 영어, 바깥이란 영어, outward를 써서 outward man 이렇게도 말하게 돼. 또 옛날부터 있었던 나를 가리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타고난 성품에 따라 살아. 본능에 따라 살아. 본성에 따라. 그런 사람을 본능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영어로 natural man 이라고도 불러. 거기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 있잖아. 이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이런 나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어. 그걸 육신이라 해. 영어로 플래시라 해. 플래시가 뭐라고요? 우리말로는 육신 그러는데 옛사람으로서 나를 관리하고 조종하는 관리자, 조종자. 하나님 말씀은 이래라 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나를 관리하는 나의 조종자, 내 육신이란 놈은 그러지마, 안 그래도 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걸 육신 그래. 플래시라고. 그놈의 바램들, 욕망들을 어쩌고 살아라. 이기고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 주제예요. 쉽지 않아.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표의 그 또 별표 봅니다. 다시 태어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심어서 새롭게 태어난 나. 눈에 안 보이는 나. 새로운 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나를 가리켜서 새로운 나라에서 영어로 새롭다는 영어 new 써서 new I 그래. 보이시죠? new I.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서 사람에서 새 사람 그래가지고 new man 그러게 돼. 새 사람, new man. 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그런 inward란 영어를 써서 inward man 그래. 또는 영적이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 그걸 스피리추얼 그래.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스피리추얼 맨이라고도 해. 그 별표에 쭉 나와 있죠? 제일 잘 쓰는 말은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는 둘러져 있다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옛사람으로서의 나와 다시 태어난 나, 속사람으로서 나. 그런데 그 속사람으로서 나는 성경이란 무기로, 말씀이란 무기로 관리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속사람의 관리자가 성령님이고 옛사람의 관리자가 뭐라고요? 육신이라고. 성령님과 육신은 정반대죠. 완전 극과 극이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새 사람, 뉴맨, 영에 속한 스피리추얼맨, 이 사람을 이중인격자로 봐.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게 성경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고 있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는 어떤 성품이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악한 성품. 또 하나는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한테 이식받게 된 선한 성품.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이중인격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어째 이 변화된 몸을 갖고 살지 못해. 즉 옛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옛사람한테 기회가 제공되면 옛날부터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단 판결은 났지만 아직 형이 집행유예 상태니까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 반복했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몰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밖에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착해? 이러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요. 악하게 태어나는 거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도 중간지대로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인데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돼야 별로 의견이 다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 뭐라고? 악하게 태어나는 거다. 사람 새끼는 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출생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로마서 15장 14절 보시면 인간의 성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인간이.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그자가 의롭겠느냐, 바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악하다, 약하다. 악하다. 참,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가. 내 안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 둘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도 그 다른 나란 놈이 전혀 협력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막 대들고 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하고 누구는? 성령님은 서로 대적하기를 육신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육신 데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그 옛사람의 관리자인 육신의 뜻은 성령님 되죠. 성령님은 그 육신 되죠. 이게 둘이 달라. 그리고 이 둘이 서로에게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느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갑자기 육신이란 놈이 꼬시어. 야야야. 안 그래도 다 좋아 하나님이 이런 식. 그래서 원하는 바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을 꺾어본다. 그게 현실이.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 두는 게 달라. 로마서 8장 5절 보실래요?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에 하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의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그랬어. 마음 두는 게 다르죠? 마음 두는 게 다르죠. 그리고 아예 다시 태어남이 없는 사람 생각해 봐봐. 뭐 원래부터 엄마 볼때부터 태어난 육체적 출생만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생각해 봐. 이 사람들은 뭐 갈등이고 나발이고 없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지 뜻대로 살면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몰라. 들어도 몰라. 하나님 뭔가 찔림을 줘서 확 바꾸지 않는 이상 몰라. 또 그런 자들이 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우리가 말 전할 때 힘들잖아요. 또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급투게 할 수 없는지 성경은 다 설명해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의 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태어날 때 값없이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실래요? 그러나 본능적인 사람은, 거기 제가 natural man을 본능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본성적인 사람 이래도 좋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 이래도 좋아. 아까 옛사람을 가르쳐 그렇게 불러. 이렇게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내처럴 맨 나오면 저 문명 혜택 안 받고 산속에 처박혀 사는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처럴 맨은 그 육체적 출생만 겪은 그 사람. 옛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의 것들, 영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그 사람들한테 그 말 일단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바보 같은 소리 말아. 그 말이나 되냐 이 새끼야.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아니 그러면 뭔 창조냐 지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단 말이오. 처음에 뭔가 찔림을 주지 않는 이상. 또한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지므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성경 말씀 말씀으로 비교되고 비교돼서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므로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은 들어도 어떤 사람들한테 참 전화 예수님 전하기가 힘들겠어. 세상 사람만 내처럼 맨들한테.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비교해 보면 막 개역성경이나 뭐 새번역성경 같은 데는 내처럴 맨을 육에 속한 사람, 또 2번 번역은 자연에 속한 사람, 또 어떤 번역은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이해하겠어요? 옛사람의 다른 표현이 뭐다? 내처럴 맨이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가지고 나온 성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시겠죠? 매터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한테는 그 혼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그러고서 전라도 말로 그 목적이 있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어 안다고 나공가게 하는 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다시 태어나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 영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겪은 뒤에 저 하늘에 있는 낙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요즘 보면 만일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 다시 태어남, 이게 하늘 낙원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땅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이 땅에서 이 땅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 있으리거든.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하늘 낙원 가는 건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또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며 살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걷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한 행위들을 위해, 그것들은 선한 행위들이요. 그것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새로 태어나게 된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선한 행위들을 하라고. 가만 있다가 놓있다 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라고. 누차 설명하지만 새로 태어나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 혼의 구원 받기 전에, 지옥불 면제 받기 전에, 죄들을 용서받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나를 뭐라 한다고요? 옛사람. 올드맨 된다니까? 그 나를 조종하는 관리자를 뭐라 한다고요? 조종사를? 육신 그런다니까? 플래시라고? 플래시 아시겠어요? 플래시도 뜻이 여러가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란 소리요. 그냥 세상 사전적으로는 육신하면 육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몸뚱아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냥 몸뚱아리 그 자체는 육체, 몸 이렇게 해주시고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표현을 아시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조종자다, 관리자다, 이 정도. 아시겠죠? 근데 이 육신이란 몸이 내 이 썩을 몸, 성경은 막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요? 이 몸 안에서 죄라는 무기로 나를 조종하고 가지고 놀아. 육신이 이 썩을 몸을 본거지로 삼아서 죄를 무기 삼아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나를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 누가? 육신이.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새로 태어난 나, 새 사람, 뉴맨. 그런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딱 마음으로 와 닫아야 돼. 그러기 전까지가 힘들지만 그 성령님이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선한 주인님이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율의지를 존중해 주셔.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을 의의를 도구 삼아서, 선을 도구 삼아서 조종하셔. 문제는 어쩌냐? 옛사람으로서의 나의 조종사인 무엇이? 육신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성령님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새로 태어난 나,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지만 현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 옛사람으로서 나랑 공존하고 있다니까? 언제까지는? 세번 받기 전까지는. 아니면 세번 받기 전에 그냥 이 땅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근데 그 옛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말 나오죠? 옛사람으로서 나는 사형 선고 판결 확정을 받았어. 사망 확인서가 발급됐어. 그런데 아직 그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어찌 보면 힘든 거예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옛사람 역시 그때 받아들인 순간 함께 됐다고요? 소용됐다니까? 이런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 곧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어째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있더라. 이걸 모르면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받아들인 그 순간 옛사람으로서 나는 죽었다니까? 근데 분명히 죽은 난데 왜 아직 세몸 처리가 안 돼서 설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간혹 하다가 구원 받으면 절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 이 말 나오면 구원 받은 그 사람 뭐 옛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뭐 새사람, 속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이 이런 소리인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둘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무조건 구원 받아갖고 죄 지으면 너 구원 못 받았구만 일을 한번 해봤어? 그죠? 그 로마서 6장 6절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노라.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뭘 이기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말이 쉽지? 쉽겠어? 골로새서 2장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원리들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거늘 분명히 성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인 그 순간 옛사람은 어쨌다?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의 관리자인 육신이 할 일이 없잖아. 아무것도 못하겠잖아. 근데 그랬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마치 전혀 새 사람이 안 된 것처럼 똑같이 그 따위로 행동하고 자빠졌느냐? 소리. 알겠어요? 우리 현실인 것 같다. 로마서 6장 11,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희 자신들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란 말이오.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어쨌다고? 살아있다고 여기라. 이렇게 간주하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므로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해가지고 너희가 그것의 죄의 욕망들 안에서 그것의 죄한테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고. 네. 뭐가 필요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냥 거부할 수 없이 너는 지금부터 내 새끼 되라 이런 거 아니야. 지가 받아들여야 새끼로 삼아주는 거지. 여러분 막 그 두더지 게임기 게임 해보셨죠? 그걸 그 두더지, 그 막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육신이라고 생각해 봐. 막 때려도 튀어나오고, 때려도 튀어나오고 하잖아. 그래서, 응? 그럼, 다 될 때까지는,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미칠 일이죠. 그런 인생 같아, 우리가. 그런 인생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애기들이 그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요? 얼마나 잘 크느냐. 제대로 크느냐, 이거거든. 맨날 태어나는 것만 주 관심사로 여기는 것은 불균형의 극치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 과정 있고 끝이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로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몸이 어째 변화된 게 아니라 변화 박지로 보증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그 자체지 뭐. 근데 다시 태어난 후에도 아직 우리 몸이 아직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썩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죠? 네.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뭐라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이 몸, 썩을 몸을 그것이 그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지도록 변화시키시리라. 확실하다, 그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날 오기 전까지 육신한테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대상인 육신한테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스스로 패배를 자초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잘 살펴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더러운 건 피하는 의지를 가지고 삽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일단은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었다고 말은 그 옷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 크리스천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뭐한테? 아직은 처리받지 못한 그 육신한테 그것에 육신의 욕망들을 이루도록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 대단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죄에 굴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뻘짓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 저 구약 인물 중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잖아요. 그 경우를 하나 적어봤어. 이 다윗이란 사람, 요셉이란 사람 둘 다 하나님 칭찬받은 사람들이요. 그러고 살고 산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봐봐. 우리하고 똑같은 놈들이요. 둘 다 육신의 욕망들에 속한 음행죄, 제일 범하기 쉬운 죄,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 있는 순간을 둘이 맞이했다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경우 보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 그 참고해 보면. 다윗은 어쩌냐?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육신한테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야. 다윗은. 이 다윗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의 장수였어. 근데 지 자신 위에 찾아든 육신적인 욕망과의 전쟁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사람 같아. 한순간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어땠냐? 거기 읽어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같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많은 죄를 피할 수 있겠죠? 그 참고 사무엘하 보세요. 11장 2에서 4절 그리고 어느 저녁 무렵에 다윗이 자기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누워있다 나와서 왕의 집에 그 왕의 궁전 지붕에서 걷다가 딱 저기를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걸 보게 됐어. 벌거벗고 목욕하니까. 그런데 다윗 요놈이 보기에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그랬어. 지금 남의 아내를 보고 육신이 막 꼬드기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렇게 바라봐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관해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보냈던 사람이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지. 이자는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그랬어. 네. 아내였더니 아니에요. 아내인 바세바가니니까 바세바라 보고를 했어.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자들 그리고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그녀를 바세바를 데려갔네. 그리고 또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갔네. 몸을 섞었네.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해져 있었으므로 어떤 기간이 이제 끝났겠지? 그랬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다윗이요. 뭘 못 이긴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례. 왜 이런 사례들을 주겠어요? 그러지 말아서. 내가 칭찬한 사람이라도 그런 욕망들을 확 뿌리치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반면에 창세기 39장 7에서 12절 요셉은 저 이집트 그 파라오의 부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사로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보디발 아내가 너무 막 꼬드겨가지고 몸살을 앓았던 사람이요. 그래도 그걸 뿌리쳤어요. 그리고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기의 눈길을 보내게 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더라. 나와 함께 누우라 꼬드기네. 그러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더라. 주목하소서. 저의 주인께서는 집에서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시나이다. 보디발은. 그리고 그분은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제 손에 맡겼나이다. 다 맡겼어. 이 집안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나이다. 이 집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 놈 없어.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알겠어요?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인물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뭐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것은 야 육신의 욕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이요. 근데 죄악이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요셉은 잽싸게 피했단 말이에요. 다윗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아 육신이 약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따로 놀아? 이미 죽은 옛사람이 한 일이야? 이런 온갖 핑계를 들이대고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 이런 인간의 나약함이 죄에 쉽게 빠지는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증은 아니거든.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지적으로 좀이라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에서 이건 멀어진 거다라면 그 모양만 갖춘 거라도 피하고 삼가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20 악의 모든 모양을 어쩌라? 삼가라. 의지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려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들 중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도 있고 피할 것도 있잖아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싸울 필요가 없는 죄들이 많아. 어느 누구도 육신한테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의지적으로 피하지. 이게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이 말은 뭔 소리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속사람이 어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 죽이고 버려야 돼. 육신과 성령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지. 하나님 자식 육신을 포기하지 성령님 포기하면 쓰겠어?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돼 그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조금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어쩌라?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소리요.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사는 법 알겠어? 매우 추상적인 말씀으로 와달 쓸 수 있어. 나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로마서 6장 13절처럼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명령이죠? 의지 발동하라 소리죠? 오히려 너희 자신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께 어쩌라? 내어드리라. 그 내어드리라 할 경우가 이일드죠? 그래서 저 교통 표지판에 보면 이일드는 차선 양보하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나 혼자 달릴 수 있어 라고 1차선 잡고 쳐 달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내어드려. 그럼 너는 뒤에 쩔쩔쩔 따라가면 돼. 그렇지. 이 말이지.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지만 너희가 뭘 통해?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그랬어.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 바로 각각의 의지로 내 주도권을 누구한테? 성령님께 이일드하는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반복적인 갈등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속사람을 어찌해야 되겠어? 먹여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지. 갓 태어난 아기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 태어난 이후로 순수한 말씀이란 젖을 꾸준히 먹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이니까 꾸준히 말씀을 먹는다면 강건해질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그 다음 어찌해야 돼? 활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 되지. 성경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용해야 돼. 그래야 더더욱 강건해져. 먹고 마시고 쳐놀기만 한다면 비만이에요. 비만. 그것이 성장이 되지 않아. 비만은 성장도 성숙도 아니잖아요. 비만은 오히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딱 말만 성경에 나왔다는 말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성경 읽기만 하고 말씀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점점 움직임이 둔화되고 결국은 여러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듣고 읽으셔서 성경 마음 창고에 꽉 채우셔서 기록된 대로 저장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오늘 말씀에 적인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로 강해지고 성장할 겁니다. 성장이야말로 악한 습관을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이들 다 보면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고 유치한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아이 때려서 어느 정도 어리석은 짓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 뭐겠어? 커갖고 시간 걸리지만 커서 성장하는 거예요. 크면 저절로 해결될 것. 그때까지 애기들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지 몰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얘기라고 하지 않아? 너희가 그것으로 성장하도록, 그것은 뒤에 나온 말씀이요. 저주로 밀크로 비유된 말씀. 그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순수한 말씀의 젖을 어째라? 사모하라.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여전히 신앙적으로 기저귀 찬 어른들이 많습니다. 기저귀 찬 어른들이. 아예 성장 포기해버린 채 기저귀 찬 어른들이 득실거리고 성장이 필요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관 말씀이란 양식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승리의 길잡이입니다. 어린애기들 쉽게 속죠? 왜요? 어리니까. 왜 흔들려요? 욕할 거 없어. 왜? 어리니까. 왜 어린애들 말도 안 듣지만 어리석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어리니까요. 그래서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른이 애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얼마나 그거 더 어색하요. 그죠? 반대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바로 육신적인 욕망들을 이기고 살려면 뭐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 혼의 구원 받은 두 번째 출생까지 겪은 새몸 보장 받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네. 훈련소. 이 훈련소 생활을 잘 마치셔야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